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4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이르니 아이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다섯 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1장인데 좀 이전까지 다윗의 스토리를 간략하게 좀 살펴본 후에 본문과 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가면 사울이 궁중 악사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16장이죠. 그리고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군사 지도자로 오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8장 5절은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8장 5절 중반에 가면 그 이후에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서 사울 왕이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습니다. 이제 군대의 장으로 올라간 거죠. 조금씩 다윗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다윗의 유명세가 이스라엘 전체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18장 7절에 보면 이제 여인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죠. 사울이 왕으로 있습니다. 사울이 훨씬 다윗보다 지금은 높은 상태이죠. 그런데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는 그런 노래가 울려 퍼지고 그 노래가 사울의 귀에 들어갑니다. 왕으로 있던 사울이 이 노래를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고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8절 9절에 보면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주목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11절에 보면 11절은 읽어볼게요.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얼마나 지금 무서운 장면입니까? 시기심이 극에 달한 사울이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가면 사울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중반에 가면 다윗을 그를 천부장으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장에서 천부장으로 일종의 격하를 시킨 겁니다. 군대용으로 하자라면 뭐 연대장에서 대대장으로 격하를 시킨 거죠. 사울 입장에서는 다윗을 완전히 버릴 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국 블레셋을 이긴 장군이잖아요. 완전히 버릴 순 없고 그래도 데리고 있자니 못마땅한 그런 상황에서 천부장으로 격하시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다윗은 승승장구해서 철기를 보유한 가장 그 당시 용맹했던 블레셋 군사를 무찌르죠. 그 내용이 18장 30절에 나오는데 30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함에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다윗이 용맹해지고 유명해질수록 이렇게 용맹해질수록 사울의 시기심은 더 극에 달아서 결국에는 다윗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밤에 급하게 이제 무대가 이제 궁중에서 집으로 옮겨지는데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 내용이 19장 10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10절을 눈으로 볼까요? 10절에 보면 또 사울이 창을 던집니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밤에 급하게 도망을 가서 집으로 가죠. 그 내용이 11장부터 쭉 기술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도망가도 불안하다고 판단한 다윗은 어디로 가냐면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요소로 갑니다. 이제 그 내용이 또 이후 19장 후반부에 기술되어 있고, 그리고 20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라마나요소에서 다윗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냐면 요나단을 만나죠. 그래서 요나단을 통해서 어떤 사실을 확인하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그 결심이 확고하다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21장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제 혼자입니다. 그동안에는 옆에 선지자 사무엘도 있었고 사울의 딸이지만 자신을 집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었던 자신의 아내였던 사랑하는 미갈도 옆에 없고, 그리고 영혼의 단짝이었던 요나단마저 지금 다윗 옆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나단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이제 전체적인 이렇게 문맥을 추정해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따라가지는 않고 사울의 궁중에 남아서 다윗의 도피를 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 되었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혼자입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한번 여러분 아무도 없이 내가 혼자였었을 때 있으셨나요? 그때 한번 기분과 오늘 다윗의 상황을 조금 연결해서 이해하면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2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혼자인 다윗이죠. 다윗이 어디로 가냐면 노브로 갑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죠. 이 노브는 제사장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다윗과 이 제사장 아히멜렉 사이에는 친분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위급할 때, 혼자였을 때 찾아가고 싶었던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아히멜렉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자마자 이렇게 묻죠. 1절 중반에 보면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왜 혼자입니까? 떨며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 번역은 당황하며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군대장인데, 군대장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부하들을 데리고 움직여야 될 텐데 다윗이 혼자 오니까 너무나도 당황해서 왜 혼자 왔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이 다윗이 2절에 거짓말을 합니다. 2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왕이 나에게 명령을 했는데 지금 나는 비밀 작전 수행 중이고, 그리고 2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2절 끝부분에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소년들은 부하입니다. 군대 부하들이고, 이러이러한 곳은 어떤 약속 장소를 일컫는 건데, 어떤 약속 장소에서 나의 부하들을 만나기로 했고 지금은 내가 비밀 작전 수행 중이어서 혼자라고 지금 다윗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위급하면 사람이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죠.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던 그런 경험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다윗은 위급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절에 다윗이 묻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로 살짝 한 단계 위기를 모면하고 3절에서 이렇게 묻죠. 수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찾는 거냐면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으면 먹을 것 하나 챙기지 못하고, 아니면 오랫동안 도망다니면서 제대로 먹을 것 하나 먹지 못했던 굶주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터 브루그맨이라는 구약학자는 이곳에서의 다윗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냐면 빈손의 도망자다. 굉장히 승승장구했던 다윗인데 지금 다윗은 빈손의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자, 먹을 것이 있냐라고 다윗이 물어보자 제사장 아히멜렉이 4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죠.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떡은 무엇이냐면 구약에 보면 이제 성막이 있는데 성막에 보면 성막은 성막들과 성소와 이렇게 지성소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떡은 보통 진설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소 앞에 진설병상을 두라는 이제 출애굽기 말씀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진설병상에는 떡을 6개씩 12개를 둡니다. 그게 이제 구약 율법에 명시된 내용이죠. 그런데 그 12개의 진설병은 어떻게 하냐면 계속 새 것으로 교체해야 되는데 언제 교체하냐면 안식일 전날 이 거룩한 떡 진설병을 교체합니다. 그래서 매주 이렇게 새로운 떡이 성소에 빛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떡은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12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12 지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안식일 전날 이 거룩한 떡을 교체해야 되는데 그렇게 교체했을 때 기존의 떡은 율법에 따르면 찾아보진 않겠지만 레위기 24장 9절에 보면 그 떡은 반드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체한 그 떡은 그리고 이제 새로운 떡은 또 놓고 그리고 그 떡이 또 일주일이 지나면 교체하면서 또 제사장이 먹을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지금 다윗이 그 떡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에 따르면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이 먹죠.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접하면서 복음서의 내용들이 생각이 나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예수님이 인용을 합니다. 한번 그 인용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2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아이멜렉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음서에서는 아비아달이라고 되어 있죠. 나중에 보면 이제 아이멜렉의 아들이 아비아달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가문이기 때문에 동일 인물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구약 율법에 따르면 다윗은 진설병을 먹을 수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냐면 괜찮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슈는 뭐냐면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죠. 율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삭을 잘라 먹는 행위가 일이냐 아니냐. 만약에 이삭을 잘라 먹는 행위가 1이라면 안식일 위반이고 1이 아니라면 안식일 위반이 아니겠죠. 한 번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구약율법을 해석하는 두 가지 학파가 있습니다. 자유로운 힐렐 학파라는 학파가 있고 보수적인 샴마이 학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학파가 율법을 해석하는 좀 차이가 있는데 자유로운 힐렐 학파는 안식일에 이렇게 이삭을 잘라먹는 행위를 1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수적인 샴마이 학파는 그 행위를 일로 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수적인 해석을 갖는 학파이든 자유로운 학파이든 합의라는 지점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하냐면 안식일에 생명의 위협에 처했을 경우에 한해서는 어떤 행동을 하든 그 행동을 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이 안식일인데 갑자기 앞에 사람이 쓰러졌어요. 지금 생명의 위협에 처했습니다. 그러면 가서 그 사람을 구조해야겠죠. 업어야겠죠. 근데 그 행위는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총체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 본다라면 자, 오늘 본문과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리고 당시 제사장 아이멜렉도 다윗에게 거룩한 떡을 내 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다윗이 생명의 위협에 처한 상황이다. 라고 이렇게 모두가 인정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다윗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다. 단순히 그냥 며칠 굶어서 아니면 아침을 못 먹어서 배고픈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배가 고픈 상황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사장은 다윗에게 그 거룩한 떡을 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를 또 한 덧붙이죠. 4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정결법을 가지고 오는데 구약의 정결법에 따르면 어떤 원칙이 있냐면 특별히 5절에 보면 끝부분에 그릇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 보면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늘 여기서 이제 그릇이라는 단어가 이제 개역개정 성경이 굉장히 좀 완곡하게 표현을 했지만 이렇게 생식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율법에 따르면 이렇게 남녀가 이렇게 관계를 맺어서 설정을 했을 때 하루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정결한 후에 율법 어떤 제사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라면 이제 완전히 줄 수 있다라고 제사장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라고 하고 그리고 제사장 아이멜렉이 다윗과 부하들에게 거룩한 떡을 주는 장면이 바로 이제 4절과 5절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혼자 급하게 도망 나왔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굶주린 상황에서 거짓말을 해서 겨우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그 떡을 얻었습니다. 한숨 돌렸겠죠. 마음이 안 좋았겠지만 왜냐하면 도망자 신세이기 때문에 마음이 좋지 않겠죠. 마음이야 좋지 않았지만 배는 채웠으니 한숨 돌린 겁니다. 자, 그런데 자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새 번역은 조금 더 실감나게 번역을 하는데 7절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바로 그날 그런데라는 접속사가 들어옵니다. 지금 겨우 허기를 면했는데 그런데 그 허기를 채운 바로 그날 다윗이 누구를 만나냐면 에돔 사람 도액을 만납니다. 근데 도액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7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에돔 사람이면서 동시에 누구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목자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BP 성경주석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도액은 사울이 고용한 용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곳곳에 심지어는 제사장이 있는 곳까지도 자신의 감시병 스파이를 심어놓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를 반역하는 사람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곳곳에 심어놓았는데 그런데 바로 그 장소 다윗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아이멜렉이 있는 곳에서도 다윗은 사울의 스파이를 만나게 된 겁니다. 참 사울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참 이런 쪽으로 머리가 잘 돌아갔던 사람입니다. 지금 다윗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제 위기를 겨우 모면했는데 사울이 심어놓은 스파이가 있다니. 자, 그 이후에 당황한 다윗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굉장히 당황한 상황입니다. 8절입니다. 다윗이 아이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자, 그러자 9절에서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골리앗의 칼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보면은 이 골리앗의 칼이 다른 곳에 있었는데 아마 성경에서 기술하지 않지만 이 골리앗의 칼이 중간에 제사장들이 있는 노브로 이렇게 이동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멜렉 옆에는 골리앗의 칼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칼을 다윗은 자신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도망자 신세에서 허기를 채우고 그리고 어느 것 하나 채우지 못했던 이렇게 챙겨오지 못했던 상황에서 다행스럽게도 어찌 보면 다행스럽게도 골리앗의 그 무기를 가지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안전하다 생각했던 곳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자 이제 다윗이 어디로 가는가?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제 먹을 것도 챙겼고 그리고 무기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가드 왕 아기스. 가드는 어디냐면 블레셋의 다섯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다섯 개의 도시의 어떤 연맹체, 느슨한 연맹체 국가였는데 한 번쯤 들어보셨죠? 블레셋의 다섯 개 도시는 가사, 오늘날 그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해당되는 가사, 아스돗, 그다음에 아스글론, 에글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리앗이 태어났던 가드. 그러니까 가드는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얼마나 급했는지 사울의 적국으로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해외 도피를 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스라엘은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대적 국가로 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이쪽 본문을 살펴보면 평소에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던 다윗이 한 번도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판단으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간 거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자, 11절에 보면 아기스의 이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아마도 다윗은 적국으로 가면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11절 후반부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했던 그 다윗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다윗의 정체가 들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죠?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미친 채를 하고 미친 사람으로 이렇게 자기를 위장하고 그리고 그 위기를 모면합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침을 흘리는 행위를 귀신 들림의 행위로 간주하고 이렇게 사람을 쫓아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모든 상황을 알던 다윗이 그렇게 해서라도 위기를 모면하게 된 것이죠. 그 정도로 위급했던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오래 전인데 군에 입대했을 때가 꽤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보충대에 들어간 보충대에서 3박 4일을 거치고 훈련소에 딱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군대가 빡빡했죠. 물론 여기 계신 또 믿음의 선진들, 이게 우리 교인들이 군생활했을 때는 더 빡빡했겠지만 20년 전에는 또 지금보다 훨씬 군대가 빡빡했습니다. 훈련소에 딱 들어갔는데 더운 여름인데 물을 주지 않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것도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이러다가 이렇게 쓰러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많은 그 동기들이 이렇게 막 헉헉거리고 당황하며 얼굴이 시뻘개지고 막 그랬었는데, 저도 이제 너무 이제 답답하니까 제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지금 봐도 참 제 행동이 참 우스운데, 이렇게 손가락을 입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헛구역질 하는 어떤, 이렇게 일종의 연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손을 들고, 뭐, 훈련병 안성이 지금 뭐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하고, 급하게 화장실로 뛰어가서, 이렇게 수돗물을 허겁지겁 마셨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때 저의 행동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급하면, 그런 식의 행동을 통해서 위기를 모면하잖아요. 물론 다윗의 이 행동은 괜찮다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으면, 얼마나 급했으면 그랬을까, 이해가 되죠. 자, 이 내용을 담은 이 내용과 관련된 시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에 보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제목이 쓰여져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오늘 본문에서는 가드왕 아기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보통 아비멜렉이라 하면 블레셋 왕의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안성희 목사죠. 그러니까 안성희는 제 이름이고 목사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가드왕 아기스는 이름이고 아비멜렉은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동일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시편 34편은 오늘 본문 사무엘상 21장을 이렇게 배경으로 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위기 상황을 겪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를 써내려갑니다. 바로 그 시가 34편인데 몇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굉장히 급박한 상황인데 그 급박한 상황을 모면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13절에서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자기가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거짓말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도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그 고백을 다윗은 현장 바깥이 아니라 그냥 편안한 책상에서 침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처절한 현장 한가운데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다윗은 도망다니고 사울은 기세등등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 사건을 계기로 사울왕이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도액을 시켜서 제사장들을 다 도륙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2장에 가면 그 당시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과 그 옆에 있었던 제사장 80여 명이 끔찍하게 도륙을 당합니다. 사울이 너무 무섭고 사울의 뜻대로 세상이 흘러갈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그런 굉장히 무섭고 처절한 현장 한가운데서 다윗이 드린 고백이죠. 우리가 또 다른 시편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또 같은 다윗의 시인데 37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기 베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보통 학자들이 시편을 장르로 구분을 하는데 어떻게 이제 구분이 되냐면 탄식시라는 장르가 있고 찬양시, 또 메시아에 관한 제왕시가 있고 그다음에 저주시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이렇게 대표적인 장르가 지혜시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34편과 이 37편은 시편의 장르로 구분한다면 지혜시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장르입니다. 왜 지혜시인가? 특별히 이 37편의 주요 주제는 악인의 번성과 의인의 고통입니다. 34편과 똑같죠. 특별히 37편은 좀 좁혀서 생각해보면 청중이 어떤 청중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게 선을 행하며 살아갔던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이 청중이고 37편의 화자는 노년의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노년의 다윗이 선을 행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갔던 청년들이 선을 행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변하지 않자 그 불평을 하는 겁니다. 대체 이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는데 왜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을 하자 노년의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시편이 바로 시편 37편입니다. 그러니까 34편의 화자인 다윗은 조금 젊은 다윗이라면 37편의 화자인 다윗은 노년의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미 34편에서 봤던 것처럼 직접 이미 이렇게 불의한 자가 판치는 현실을 경험했습니다. 그 속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악한 자가 판치는 현실 앞에서 미친 채도 하고 도망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 속에서 다윗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갔죠. 알아갔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갔고 그렇게 알아간 말년의 다윗이 젊은이들에게 하는 권면이 37편입니다. 한번 몇 구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아까 2절은 읽어봤고요.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노년의 다윗이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자, 20절도 보겠습니다.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질 것이다. 실제 사울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사울이 어떻게 죽냐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도망가다가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중상을 입은 뒤에 내가 할례받지 못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너무 수치스럽다라고 말하고 결국 본인이 칼 위에 엎드러져서 자결합니다. 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방금 읽었던 시편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악인의 비참한 결말을 우리는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여러 기회가 있었지만 자기의 손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 하면서 죽이지 않습니다. 처절히 씨름한 거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왔지만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지점이 뭐냐면 그렇게 사울이 죽는데 자기를 평생 동안 괴롭혔던 그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은 굉장히 슬퍼합니다. 이런 여러 차례의 그런 모진 경험을 한 노년의 다윗이 지혜자로 서서 처절한 현실을 사는 젊은이들에게 하는 권면이 바로 37편입니다. 한번 이런 어떤 배경을 염두에 두고 좀 집에 가서 37편을 묵상하면서 좀 한번 깊이 읽어보시기를 좀 권면 드리고요. 그 노년의 다윗이 젊은이들에게 뭐라고 하는지를 좀 몇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그리고 11절에 결국에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1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그러니까 이 16절을 통해 보건대 젊은이들이 이렇게 불평을 했겠죠. 대체 뭡니까? 왜 우리는 힘들고 왜 저 악인들이 번성합니까? 그 불평에 대해서 다윗이 아니야,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25절도 볼까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거식함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책상에서 한 고백이 아니라 직접 경험한 자의 고백이기 때문에 더 신뢰가 가지 않았을까요? 오늘날 우리 현실은 어떠합니까? 그리고 노년의 다윗이 이야기한 그런 시편이기 때문에 우리 좀 자녀들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어떠한가요? 저도 다 보진 못했지만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나 뭐 이렇게 지옥이라는 뭐 이렇게 시리즈물이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왜 유행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 시대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분석을 합니다. 우리의 처참한 현실이죠. 그 영화가 우리의 처참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실제로 살아가는 우리의 후손들은 어떤 불평을 하죠? 무수히 많은 불평을 하죠. 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왜 우리는 이런 현실을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계신 우리 어른 세대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1차적으로는 저에게 하는 도전이겠죠. 사울이 여전히 득세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해서 불평하고 그래서 아우성치는 그러한 우리 자녀들, 그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권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권면을 하나요? 그런 불평하고 있는, 그래서 나 예배 안 드릴 거야, 교회 안 나갈 거야 라고 말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마지막으로 같은 저자인 다윗이 쓴 또 다른 지혜의 시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시편 71편을 살펴보겠습니다. 71편입니다. 이 역시 다윗의 시이고 지혜의 시로 분류되는 시편입니다. 자, 71편 17절에서 24절까지 노년의 다윗이 어떤 지혜로운 권면을 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니이다. 아멘. 다윗은 20절에 보면 말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고통을 당했습니다. 젊었을 때만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라 말년이 되어서도 고통을 당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실제로 다윗은 말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에 보면 아들이 반역했을 때 얼마나 급했으면 다윗이 맨발로 도망갔다라고 나와요. 참 안쓰러운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안쓰럽습니다. 아들의 반역으로. 젊었을 때도 고생했는데 말년에 맨발로 도망가는 다윗.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처절하게 만났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써내려가는 시편이 바로 시편 71편입니다. 특별히 17절, 18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특별히 17절, 18절은 고난을 겪는 노인으로 자신을 남겨두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항변할 수 있겠죠. 하나님, 이렇게 고난을 겪게 하실 거면 저를 데려가시지 왜 저를 남겨두십니까? 라고 항변을 할 수 있을 텐데 다윗은 고난을 겪는 노인으로 자신을 남겨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에 대한 해설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한 책의 해설입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노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 성숙한 믿음의 선배가 보여주는 삶과 간증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시인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후대 사람들에게 전하겠다고 선포합니다. 각 가정이 신앙을 전수하는 곳으로 견고히 세워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 본받고 싶은 성숙한 믿음의 선배들이 더욱 많아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도록,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계승이 굳건하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참 멋있는 해설이죠. 이러한 지혜로운 노인이 있는 공동체는 저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심한 고난 속에서도 묵묵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며 고난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삶으로 전하는 백발의 노인 때문입니다. 강조점이 여기 있습니다. 삶으로 전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사람이 설득을 당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들어보셨죠? 로고스, 논리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파토스, 감동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토스. 에토스에서 나온 단어가 이제 에틱이죠. 윤리. 그러니까 전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설교학 시간에 들었던 얘기는 뭐냐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에 대해서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외로 에토스다. 에토스가 50%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논리적이어도 로고스가 있어도 에토스, 전하는 자의 에토스가 없으면 설득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지금 이 백발의 노인은 자신의 그 신앙의 내용을 어떻게 전하는 사람이죠? 삶으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다윗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비참하고 처절한 현실을 겪었습니다. 그 현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가정과 공동체에서 이 교회에서 그러한 지혜로운 노인으로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8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처참한 현실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만난 하나님을 후대에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러한 자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수손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전달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